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회담을 가졌다며 블링컨 장관은 오산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개방적인 대화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다양한 양자와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며 미국은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협력 분야뿐 아니라 우려 분야에 대해서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친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양국 관계의 쇠퇴를 막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양국 관계가 돌아오도록 양국 간 차이를 관리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친 부장이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친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경쟁을 명목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저해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가 1억 1천만 명으로 늘었다고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밝혔습니다. UNHCR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강제 이주민 수가 약 1,900만 명 늘어난 1억 840만 명을 기록한 것은 연간 증가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주째 계속되고 있는 수단 내 분쟁으로 인해 강제 이주민 수는 현재 1억 1천만 명으로 늘었다고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 최고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전체 난민과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한 해결책은 점점 더 상상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적 긴장 사태가 인도주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양극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과 국내 피난민 수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분쟁 이전까지만 해도 20년 동안 4천만 명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지금은 그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 74명 중 한 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절차가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재임 당시 문서들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간첩법은 반역자와 간첩을 쫓는 데 사용된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서류를 합법적으로 보관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는 형사법인 간첩법이 아니라 민사법인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44쪽의 공소장에는 해당 법이 언급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자신은 이 문서들을 가질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자신을 400년형으로 위협하는 것은 미국 법정에서 제기된 가장 터무니없고 악랄한 법 이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2024년 11월 5일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라를 되찾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최초의 미국 전직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적어도 6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군과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4기의 순항미사일을 오데사시에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중전과 폭발 충격파의 결과로 도심 상업 건물과 교육기관, 주거단지, 식품시설들과 삼정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4발 가운데 2발은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강제북송은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논의를 나토 측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오후 한때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최고는 21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공약 유지를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하원 군사위원회는 10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 미 본토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월 8일 미 북부사령관의 청문회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북부사령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지난 2월 8일 북한의 열병식에서 본 것과 제한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봐온 것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이어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 및 미사일 격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식한다면서도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발 계획에서 기술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와 옵션별 관련 비용과 개발 일정 및 배치를 위한 기반 시설 요구사항 등 본토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전년도와 유사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조언해서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방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의회는 매년 청문회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전 세계 위협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국방수권법을 제정합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초안 공개와 관련한 성명에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의 방위산업기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 군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장의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위원장 명의의 초안과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초안을 합쳐 위원회 명의의 최종 초안을 마련합니다. 하원 군사위 최종 초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0일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초안은 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상원으로 회부됩니다. 동시에 상원에서도 상원 군사위 의결을 거친 초안이 상원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최종안은 또다시 각각 상원과 하원 의결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와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접견에서 칼 차관이 재임 기간인 2022년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며 양국 국방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 훈련을 시행하고 미국 전략 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미한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미한일 안보 협력의 진전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칼 차관은 내일 즉 15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수감 시설로 알려진 변방부대 시설이 최근 증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도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13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난민 2천여 명이 강제 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 공동의장은 이날 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UN is well positioned and ideally suited to use its influence given how much the Chinese government seeks validation from and indeed seeks to influence.
스미스 의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엔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4월 자신의 의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며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구테우스 총장에게 탈북민 보호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특정 사례에 대해선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에 문의해보라며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청문회 뒤 VOA에 유엔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 needs to come from our leadership, from President Biden on down. Certainly Secretary of State Blinken and the Assistant Secretary and our ambassador.
블링컨 국무장관과 동아태 차관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제네바 주재 미 대사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압박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의장은 우리가 항상 북핵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며 이제 인권 문제가 전면과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CC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2014 UN Commission on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clear.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subjects them to crimes against humanity.
머클리 공동의장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다는 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조지 오웰식 집단감시로 인해 탈북민 등 숨어있는 취약한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 방위군 중령 출신인 공화당 소속 잭런 하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같은 부류의 인권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These individuals have endured unimaginable horrors to both themselves and importantly to their families.
넌 의원은 탈북민들은 자신과 가족 모두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뎌냈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에서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 다시 고기 분쇄기로 던져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중국의 탈북민 구금시설 중 하나로 알려진 변방부대 건물이 증축된 사실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문회 패널로 출석한 한국 북한인권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북한 부산시와 인접한 중국 기림성, 화룡시의 화룡변방대대를 2019년 9월과 지난해 10월에 각각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2019년엔 초소밖에 없던 곳에 새로운 펜스와 건물이 들어섰고 중심 건물도 크게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se observations raise compelling questions. Why did they need to build and expand these detention facilities in the first place?
송 디렉터는 애초에 왜 이러한 구금시설을 건설하고 확장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디렉터는 중국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을 6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추정한다며 구금된 사람들의 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조사를 통해 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6개의 주요 중국 공안 변방부대 구금시설을 확인했다며 억류적인 탈북민이 모두 북송되면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출석한 전환기성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도 이런 대규모 북송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가 중국과 유엔 난민기구를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all upon Beijing to release information concerning one,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tainees that are awaiting deportation to North Korea.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북한으로의 추방을 기다리는 북한인 수감자 수, 중국에서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은 북한인 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석가는 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과거 공언한 것처럼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탈북 난민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이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관련 계기마다 유엔의 지시 아래 제3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노력을 펼치는지에 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이달 초 BOE에 정기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2000년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인 이 위원회는 상원 의원 3명, 하원 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논의를 나토 측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이들 국가들이 참여해 양측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다음 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공개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로 나토 현대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역량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도록 하는 등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There was engagement as well. I've kept you completely informed of my discussions with Japan and South Korea. We're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관여와 관련해 일본, 한국, 태평양 국가와의 논의를 나토 측에도 완전히 알려왔다며 태평양의 주요 강국이 유럽의 침략에 대처하는 데 관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비극일 뿐 아니라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 must not win this war because that will not only be a tragedy for Ukrainians but also make the world more dangerous. It will send a message to
또한 푸틴이 승리할 경우 전 세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중국에도 군사력을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이익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 AP4와의 관계 강화를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제가 있지만 세부 사항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also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even more our partnership with countries in the Pacific. So there's a broad and deep agenda, but of course.
그러면서 이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미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양측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 확대 공약 등 억지력과 방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now preparing for the upcoming NATO summit in Vilnius. We will there agree to sustain and step up the support for Ukraine.
이어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기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4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 정상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4개국과 새로운 협력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토는 이들 나라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 우주, 가짜 정보 대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4개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이라는 새로운 틀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슬로베니아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의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13일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영내 관련국 간의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슬로베니아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이행 원칙을 계속 따르고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과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슬로베니아는 지난 6일 유엔 안보리 차기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등과 함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Slovenia will truly become a non-permanent council member 2024-2025.
이번에 선출된 비상임 이사국의 공식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기구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 없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캐나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영내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는 비핵확산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보실은 13일 VOA의 관련 질의에 캐나다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군함, 항공기와 병력을 주기적으로 배치해 해상 제재 회피 의심 활동,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연료와 다른 상품의 선박 간 환적을 식별하기 위한 감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여는 국제 대북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캐나다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해군 호위함이 이달 초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네온 작전은 북한이 대량 실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유엔 제재는 북한이 대량 실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호위함이 영내 주둔 배치 일환인 아르고스 작전의 배치를 완료했다면서 관련 자산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활동에도 참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8년 이후 공군 해상 조개기를 11차례, 해군 함정을 9차례 배치해 관련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합동작전사령부의 그렉 빌튼 중장은 호주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전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제재 대상 물품의 선적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 아르고스 작전의 관련 자산을 정기적으로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치는 핵 비확산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호주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물품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거액의 자금을 주민들을 위해 지출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낭비했다고 국제 반핵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은 12일 발표한 2022 전 세계 핵무기 지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5억 8,9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매 1분마다 1,221달러를 핵개발에 사용한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과학자연맹을 인용해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인 반핵운동으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핵무장국가 9곳의 핵무기 지출 추정치를 공개 보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북한의 경우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핵무기 지출 비용 5억 8,900만 달러는 북한이 연간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중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북한이 전년도인 2021년에는 핵무기 개발에 6억 4,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엘리시아 샌더스 자크리 정책조정관은 13일 VOA에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지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안전과 안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spending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nuclear weapons, is a gross negligence of its responsibility to provide.
샌더스 자크리 조정관은 북한은 모든 핵무장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불에 태워 없애기 위해 설계된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부터 보건 비상사태,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한 많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지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자크리 조정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CAN would be gravely concerned by any move to touch nuclear weapons and break the de facto moratorium that's been established on.
샌더스 자크리 조정관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핵무기 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중단 조치를 깨뜨릴 어떠한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융합 실험은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핵무기 사용과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이며 핵실험 금지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가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발표된 전 세계 핵무기 지출 연례 보고서는 2022년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핵무기에 829억 달러를 지출했다며 이는 분당 15만 7천 달러 이상을 지출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국제 안보 환경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의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하는 모른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의도적인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북한을 배제한 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때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소국의 외무성에 소장을 송달하거나 국무부와 같은 정부기관에 의뢰해 상대국 정부에 직접 소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씨 측은 이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입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편물을 배송해온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배 씨 측은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활용해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해 줄 것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국무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북한이 스스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번 소송이 무산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것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부가 소장 전달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점을 인정해 궐석 판결, 즉 원고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관련법이 소장 전달을 위해 원고가 취해야 하는 절차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소국이 소장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법 조항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국무부가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재판부가 지시를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에 소장 송달을 요청하거나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보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배 씨 측에 이런 요청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무부는 북한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 유족과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의 서한을 보내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소송인단 모두 현재로선 북한에 소장을 보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역도 대표팀이 당초 참가가 예상됐던 쿠바 그랑프리 대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역도 대표팀은 내년 파리올림픽에도 사실상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역도연맹 IWF가 13일 북한 역도 대표팀의 쿠바 그랑프리 1차 대회 불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WF의 페드로 아드레가 공보 담당관은 이날 북한 역도 대표팀이 쿠바 대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IWF에 보내온 공문 속에 불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드레가 공보 담당관은 또 북한 역도가 이번 쿠바 대회에 불참함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사실상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드레가 공보 담당관은 올림픽 출전 자격 규정에 따라 2024년 파리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하는 선수는 2023 IWF 세계 선수권 대회와 내년 IWF 월드컵 대회 등 두 개 대회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추가로 세 개의 대회를 선택해 출전해야 하지만 북한 역도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불참함으로써 기한 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리올림픽 전까지 남은 추가 대회는 12월 카타르 도하 2차 그랑프리 대회, 내년 2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륙 선수권 대회 등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한 역도 대표팀 선수 14명이 IWF가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WF 그랑프리 1차 대회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서 북한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팀은 대회 개막 이후에도 개최지 쿠바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올림픽 전문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 등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올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성과들을 선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곡물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은 아사자에 대한 정보 통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한 북한이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들을 통해 연일 각 분야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음에도 상반기 경제 상황을 결산할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는 양상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알곡 등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2개 중요 고지 여러 부문에서 새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연이어 이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앞서 지난 8일 올해 관계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지난 2월 열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계획된 20만여 정부의 논밭 관계 체계와 중소하천들의 바닥 파기, 강령호 담수화 공사, 해안 방조제 연구와 공사 과제들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 정부에 달하는 밭들의 관계 체계가 일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연구원은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관계망 구축은 농업 분야에서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연말 개최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관계체계 개선 목표를 세워 관련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자재 부족이 심각한 북한으로선 관계시설을 구축했다고 해도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관계수로 자체가 토공수로고 흙으로 만들어진 수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망을 다 구축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걸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재원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토공수로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 붕괴라든가 제방 유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자주 열리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쌀과 옥수수, 장마당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북중 육로 개방이 지연되면서 지금은 9월 개방설이 돌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전원회의를 앞두고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또 올해 2월 그다음에 6월에 또 하는 이러면은 사실 반년 만에 세 번이나 하는데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 농업이라고 보면 지금 북한 내 상황은 매우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김정은의 업적 그다음에 올해 성과 특히 농업 분야의 성과를 띄우는 이런 이중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북한 시장 쌀값은 킬로그램당 5,500원에서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역 옥수수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2,933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6월 초중순 가격으론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정보위원회에 북한 내 아사자 발생이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이나 어렵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아사자 소식이 봉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와도 다 병사 처리해요. 병원에서 돼가는 대로 이제 혈액으로 다 취급해가지고 코로나로 죽거나 아사를 당해도 그냥 병사를 다 처리하고 사망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이 만약 하게 되면 반드시 노동단련대 아니면 교화로 보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사의 현실이 북한에 퍼지질 않아요.
식량 배급체계 붕괴와 장마당 경제 확대로 식량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감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은희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은 현재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기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며 부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09년 북한이 화폐 교환을 실시했을 때처럼 정보와 권력을 가진 이는 국경 봉쇄 소식을 좀 더 빨리 듣고 수입 상품을 독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넘어오신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돈을 또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재기를 해서 또 많은 또 부를 취득했는가 하면은 농촌이나 뭐 이런 좀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가난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져서 가전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한편으론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다른 한편으론 당면한 난제들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내부 감사팀이 지난 2년간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달한 지원 물자가 절반도 반입되지 못했고 현장 감시를 현지 직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북지원 활동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니세프 내부 감사 및 수사사무소 OIAI는 신종 코로나 기간 내 대북지원 활동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만족과 일부 만족 개선 필요, 일부 만족 대대적인 개선 필요, 불만족 등 4단계로 분류됐는데 북한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OIAI는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배경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지원 물자 반입이 지연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2년 7월 사이 유니세프는 370만 달러어치의 대북 지원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지만 북한 당국의 반입 허가와 절차 지연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폐기에 상당한 액수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기간 60만 7천 달러 상당의 컨테이너 채선료도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여부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물품에 대해 채선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물품 재고 및 현장 감시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북한의 현지 직원에게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13일 VOA에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이 내린 국경 폐쇄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북한 당국의 비정상적인 제약 조치 하에도 북한 주민에게 물자를 공급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이 모든 결과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계속 보호하려면 유니세프가 부과하는 규정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 웹사이트에 올라온 북한 상품의 수가 지난 3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의 수출 상품 코너에는 의류와 식품, 건강 보조 제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돼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사진과 생산 회사,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성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있는 개성 고려 인삼 물크림의 경우 평양 소재의 조선 금강산 합작회사가 만들었는데 제품 정보란에선 피부 기저층까지 신속히 침투돼 파괴된 수분과 유지의 균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거친 피부를 개선시켜 부드럽게 하는 보습 유액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의 무역은 이 같은 내용을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수출 상품 코너에 게시된 제품의 수는 약 1,558개로 약 3년 전 BOE가 집계한 720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품 목록에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계류를 통해 북한이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즉 HS코드가 84로 시작하는 기계류 제품이나 85인 전자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의류 등 섬유제품, 그리고 해산물, 곡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다른 나라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무역에선 이들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류 제품의 경우 모두 26개가 수출 가능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폐를 감식하는 화폐 검사기와 같은 작은 기계부터 중량만 1,570kg에 이르는 식품 가공 기계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 전자제품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다통로 온도 변송기라고 불리는 전압 관리 장치를 비롯해 적재형 로봇, 탁상 마이크 등 모두 46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의류와 내의, 양말 등 다양한 제재 품목 약 50개가 게시됐습니다. 모두 대북 제재로 사실상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수출품 소개란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이들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지 또 다른 나라 무역회사 등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 수출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품을 내부가 아닌 외부인의 접근만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실제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의 해외 수출 활동에 나선 흔적은 다른 나라의 무역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발견됩니다. 전 세계 기업 정보 웹사이트인 글로벌 매뉴팩처러스에는 파스타 면을 만드는 기계 제조회사 평양 기계 기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가번호인 85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안내했습니다. 또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칭쏘라는 인물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은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기계류 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라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아토믹 월렛 해킹 사건의 피해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탈취된 자금이 미국 제재 대상인 러시아 측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겨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지목된 아토믹 월렛 해킹 사건 손실액이 현재 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립틱이 밝혔습니다. 일립틱은 13일 자체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5,5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토믹 월렛 측은 지난 3일 최소 3,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토믹 월렛은 약 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입니다. 지난 7일 일립티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도난당한 암호화폐 자산의 세탁 경로가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5,5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손실액이 당초 알려진 3,5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1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됐다는 추가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일립틱 측은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전 세계 수사기관과 거래소와도 협력해 도난당한 자금을 추적하고 동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 10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탈취범들이 이런 자금 동결에 대응하기 위해 탈취 자산을 러시아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란텍스는 음성적인 다크넷 시장의 수익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이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후에도 이 거래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토믹 월렛 측은 정확한 해킹 피해 규모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토믹 월렛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도난 자금을 추적하고 거래소 및 관계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주요 암호화폐 사고 조사 업체인 체인얼리시스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이 북한 등 우려국과 연구 및 투자 협력 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려국들이 미국의 과학 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북한 등 우려국들과의 의료 관련 연구 및 투자 협력 시 고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미국 내 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은 12일 발표한 정책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중소기업 혁신연구 연장법에 따라 연구 지원금 신청 시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를 필수 공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또는 미국 국무장관이 관심국으로 지정한 기타 국가들이 새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정책 변경 공지를 통해 연구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 북한 등 우려국들과의 협력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이 지원자가 제기하는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실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했고 우려되는 외국과의 관계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시 지원금 수여를 거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신청자는 공개 양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관행과 직원 구성, 특허 및 모든 외국인 소유권 또는 재정적 관계를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과의 자금 지원 및 핵심 인력과의 협력 관계를 모두 공개하고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은 오는 9월 5일 이후 제출되는 모든 자금 지원 신청서에 적용될 것이며 미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의약국 등 의료, 보건 관련 기구에서 발급하는 모든 지원금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은 지난 1982년 제정된 미국 중소기업 혁신개발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기금으로 대외 연구개발 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예산의 일정 금액을 배정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당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으며 정보 공개 조항과 환수 조항을 강화해 중국 등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 조항은 미 연방정부가 외국의 영향과 간섭으로부터 국내 과학 및 기술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7년 6월 14일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줄무늬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르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6월 14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